기름절 마지막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임마누엘 되신 구원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 이와 같이 또는 이만큼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세상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타락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좀 덜 사랑하고 의인은 좀 많이 사랑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냐면 독생자를 주심으로 행동에 옮기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다 또는 유일무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죠.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아들 그러면 이런 물리적으로 태어난 어떤 그런 종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까지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인류를 죄 지은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몸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예요. 그를 믿는 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헬라어에는 이 앞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족이나 언어나 어떤 이런 경계를 떠나서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는 믿고 언제는 안 믿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속적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 뒤따를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삶으로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게 실행적으로 계속 진행될 때 이게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죠. 이건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멸망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식물이 해가 없으면 죽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거죠. 이게 단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이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영생. 그럼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막 90세, 100세 사는데 꼼짝도 못하고 막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야 되고 막 그럼 그게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은혜 속에서 베푸시는 그 능력 속에서 오래 살게끔 하시는 것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라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왔죠. 오늘 21절에는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이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 일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놀란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그분의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은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해방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해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해방신앙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사회적 해방. 그래서 국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마치 복음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뜬구름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졌죠.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서라든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선지자를 통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여러 번 증거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기 나와요. 뭐죠? 성령,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놀라운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되죠. 이 처녀는 순결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선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와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라는 이 선언, 임마누엘이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퉁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야 돼요. 마음을 늘려야 돼요. 생각을 늘려야 돼요.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존재, 원수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